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중국 기업 등 9개 기관과 북한 개인 16명, 북한 선박 6척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어제 이 같은 내용의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베이징 청식무역과 단둥 진샹무역유한공사 등 중국의 본사를 둔 무역회사 두 곳이 포함됐습니다. 재무부는 이들 기업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금속물질과 중고 컴퓨터 등을 이미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된 북한 업체에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스티븐 무니슨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북한의 금융거래를 위해 일하는 불법 행위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이들을 현 거주국에서 추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하춘잉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새 제재 대상에 포함된 중국 기업에 관한 정보는 없지만 이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나 중국법을 위반했다면 엄격하게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국법에 따른 자국민의 제재에 대해서는 경고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준비하기 위한 북한 선발대 8명과 남북 단일팀에 참여할 북한 여성 아이스하키 선수단 15명이 오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체육성의 윤용복 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선발대는 2박 3일 동안 남측에 머물며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태권도 시범단의 올림픽 참가와 관련한 시설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올림픽 사상 첫 남북 단일팀을 이룰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은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한국 선수단과 합류해 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행사와 시설과 마식령 스키장 등을 점검하기 위해 방북했던 남한 측 선발대는 오늘 2박 3일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귀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터키군의 아프린 군사작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아프린 지역 내 터키군의 군사행동을 자제하고 민간인 사상자와 난민 발생을 막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과 터키가 이슬람 무장단체 IS 격퇴라는 공동의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미군과 터키군 간의 충돌이 빚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터키 정부 관리는 백악관이 발표한 두 정상 간 통화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터키 정부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군의 군사작전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미국은 더 이상 쿠르드계 인민수비대를 지원하지 않으며 무기 지원 또한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베트남전 종전 이후 4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오는 3월 베트남에 입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 제프 데이비스 대변인은 오늘 베트남을 방문 중인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응오 수원 릭 베트남 국방부 장관과 만나 양국 간 방위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릭 베트남 국방장관도 이날 회담 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며 양국 정상들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미 항공모함이 입항할 곳은 베트남 중부 다낭항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낭항은 남중국 영유권 분쟁 지역인 파라셀 군도와 스프리레틀리 제도를 마주보고 있는 곳입니다.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놓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매티스 장관의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방문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편 중국과 캄보디아는 오는 3월 캄보디아 해상에서 2차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체세포 핵치환 기법을 이용해 원숭이 두 마리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과학원 신경과학연구소는 오늘 이같이 밝히며 복제 원숭이를 통해 사람의 뇌신경 질환이나 암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연구진이 이번에 이용한 체세포 핵치환 기법은 핵을 제거한 난자와 체세포를 융합시켜 유전자가 동일한 동물을 얻는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세계 곳곳에 여성 대통령이나 총리가 세워지는 등 여성의 파워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학가에서도 여학생들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영국의 명문대학이죠. 옥스퍼드 대학이 개교 이래 9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남학생보다 여학생 신입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18학년도 옥스퍼드대 학사학위 신입생을 보면 18살 영국인을 기준으로 여학생이 1,070명으로 남학생보다 45명 더 많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영국의 명문대인 케임브리지 대학의 경우 18살 영국인 기준으로는 남학생이 1,440명으로 여학생보다 35명 더 많았지만 전 연령으로 보면 여자 여학생, 입학생이 더 많았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런 추세는 미국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70년대만 해도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이 58% 대 42%였지만 지난 40년 가까이 여학생 입학생 수가 남학생을 증가하면서 현재 입학생 성비는 완전히 반대가 됐다고 하네요. 이 하버드대학교나 프린스턴 등 일부 명문대학은 여전히 남학생이 약간 앞서곤 있지만 여학생 신입생이 강세를 보이는 경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0도로 어제보다 쌀쌀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0도에서 영하 1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1도에서 영하 2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밭바다에서 2에서 4m, 서해 북밭바다는 1.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11도, 신의주는 영하 20도에서 영하 9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9도, 함흥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3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당신은 나를 진짜 여자로 느끼게 한다는 You Make Me Feel Like a Natural Woman, 아레사 플랭클린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Looking out on the morning rain, I used to feel so uninspired, and when I knew I had to face another day, Lord, it made me feel so tired. Before the day I met you, life was so unkind, and you're the key to my peace of mind. 'Cause you came along to claim it.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스위스에서 진행 중인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 이 다보스 포럼에 오늘부터 참가합니다. 이 밖에 포럼 진행 상황 짚어보겠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통화를 두고 잡음이 나오고 있는 사연, 이어서 홍콩 우산혁명을 이끈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소식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가 이 스위스에서 진행 중이죠?
네. 이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매년 열려서 보통 다보스 포럼이라고 부르는 세계 경제 포럼 연차 총회가 지난 화요일 시작돼서 오늘로 사흘째 일정을 맞았습니다. 이 전 세계 정치 경제계 주요 인사들이 모여서 주로 경제 현안을 중심으로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특히 오늘부터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기 때문에 이 세계 각국 언론과 정부 당국의 관심이 스위스 다보스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 참가하는 소감을 밝혔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나는 곧 다보스로 향한다. 전 세계에 미국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알려줄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미국 경제는 지금 호황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 미국은 마침내 다시 승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다보스를 향하는 배경이 뭡니까?
예,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했던 세계 지도자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강조한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와 이에 따른 보호무역 그리고 고리 외교가 미국 경제에 침체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당시 각국 지도자들의 연설과 회의 중 발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뉴욕 증권시장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실업률도 17년 내 최저 수준인 4.1%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자, 미국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알려주겠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 이 다보스 포럼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세계에 전달할 것이란 말로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 블룸버그 통신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1년여 동안 지속되고 있는 증시 활황과 경기 상승 등을 이 다보스 포럼 참가 지도자들에게 과시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정책 의 강점과 효능을 세계 각국에 홍보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다보스 포럼은 세계가 협력하는 자리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자국 경제가 좋다고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계획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스카라무치 전 백악관 공보국장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세계 경제 1위인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 세계 전체에도 좋은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 주의만을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글로벌리스트, 진정한 세계주의자라고 스카라무치 전 국장은 강조했습니다.
네. 자, 미국 쪽은 이렇고요. 다른 포럼 참가국들은 미국의 이런 자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각국 지도자들은 여전히 이 미국 우선주의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을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어제 다보스 포럼 연설에서 보호무역은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이 아니다 라면서 최근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발동을 비판했고요. 이어서 연설에 나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보호무역이 거듭될수록 그동안 우리가 세계화를 통해 얻은 것들을 다 잃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다보스 일대에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포럼 참석을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지도자들도 포럼에 참석했습니까?
네, 이 중국에서는 국무원 부총리에 내정된 것으로 보도된 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측근 류허 중앙재경 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정부를 대표해서 참석했고요. 또 최대 전자상 거래업체인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도 나왔습니다. 류 주임은 클라우드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과의 대담에서 중국이 세계화와 자유무역을 주도하겠다면서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를 간접적으로 비판했고요. 또 기업가인 마 회장은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이 무역전쟁 개시 선언이라면서 직설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 마 회장은 세이프가드가 다른 나라에 폭탄을 투하하는 셈이라면서 무역전쟁을 시작하기는 매우 쉽지만 이 전쟁의 재앙을 멈추기는 매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트럼프 대통령 어떤 일정을 소화합니까?
예, 오늘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으로 현지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고요. 이 저녁에는 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정관계 당국자 또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만찬을 주관합니다. 이어서 내일 이 아프리카 연합 의장인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 또 포럼 주최국인 스위스의 알랭 베르세 대통령과 차례로 만납니다. 특히 아프리카 연합 의장과의 회담이 주목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 이민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중남미의 IT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비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터라 이번에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내일 폐막식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도 하죠?
네. 이 미국 정상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대통령 이후 약 18년 만인데요. 내일 진행될 폐막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트위터에 적은 것처럼 미국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미국 경제의 호황을 홍보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거듭 강조할 것으로 주요 언론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취임 직후 기존 각종 국제협정에서 탈퇴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의 대외 정책 구상을 이번 연설에서 함께 내놓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터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고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터키의 시리아 내부 군사행동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백악관이 이날 밝혔습니다. 터키는 최근 닷새째 시리아 북부 도시 아프린 일대를 공습하고 포격까지 이어왔는데요. 현지 소수민족 쿠르드 민병대인 인민수비대가 타격 목표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13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통화에서 아프린 지역 폭력 사태 고조는 시리아에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목표를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터키 측에 군사작전을 축소하고 주의를 기울일 것을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백악관은 성명에서 전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터키 두 나라는 이슬람 국가 IS를 격퇴하는 공동 목표 달성에 전념해야 한다면서 최근 터키군 내부에서 반미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은 파괴적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터키 정부는 이런 통화 내용을 부인했다고요?
네. 익명의 터키 정부 당국자는 언론에 배포한 메시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 사태 고조에 대한 우려를 전혀 표명하지 않았다면서 이날 통화는 미국과 터키 정상 간 진실에 대한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터키군 내부의 반미 메시지를 파괴적이고 잘못된 일로 비판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미국과 터키 정상 간 진실에 대한 입장차라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이 쿠르드족은 터키와 시리아 또 이라크를 비롯한 중동 일대에 흩어져 사는 소수민족인데요. 이 터키 정부는 시리아에서 활동하는 쿠르드 민병대 인민수비대가 이 자국 내에 쿠르드 노동당과 연계해서 이 분리독립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터키 정부는 이 인민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했는데요. 반면에 미국은 이 극렬 무장 조직 이슬람 국가 이 IS 퇴치를 위해서 이 인민수비대에 무기를 지원하고 훈련도 돕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터키는 인민수비대 공격이 정당하다. 미국은 그러면 안 된다. 두 입장이 맞서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브라힘 칼림 터키 대통령궁 대변인은 CNN 인터뷰에서 국경 방어를 위해서 군사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시리아 아프린 일대 공격을 옹호했습니다. 칼림 대변인은 이어서 이 작전은 쿠르드족을 겨냥한 것도 시리아 당국을 상대로 한 것도 아니라면서 오직 쿠르드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테러 조직에 맞선 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홍콩 민주화운동가 조슈아 웡 씨가 보석으로 석방됐다는 소식이군요.
네, 조슈아 웡 홍콩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이 23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웡 비서장은 지난 2014년 홍콩에서 진행된 대규모 민주화운동의 주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17일 당시 시위 점거 지역에서 철수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법정 모독죄로 3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슈아 웡 비서장 측이 항소했고요. 일주일이 채 안 돼서 이 보석으로 석방된 겁니다.
네. 자, 웡 비서장이 보석으로 풀려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예, 웡 비서장은 지난해 8월에도 이 홍콩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불법 집회 참가죄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두 달 동안 감옥에 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또 이번에는 다른 죄목으로 이 3개월 만에 다시 투옥됐다가 이 보석으로 풀려난 겁니다.
네. 자, 재판부는 웡 비서장이 보석을 허가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예, 항소법원 판사는 지난 2014년 이른바 홍콩 우산혁명 당시 조슈아 웡 비서장의 나이가 아직 10대였다면서 1심 형량이 웡의 당시 나이를 충분히 참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웡 비서장의 동료도 또 다른 민주화운동가인 라파엘 웡 씨는 앞서 같은 이유로 4개월 15일 동안의 이 형량을 받았는데요. 웡 씨는 보석이 거부됐습니다. 참고로 라파엘 웡 씨는 지금 29살이고요. 조슈아 웡 비서장은 21살입니다.
네. 자, 이날 항소 재판정 앞에서는 작은 시위도 있었다고요.
예, 시위자 수십 명이 이 재판이 열리기에 앞서서 정치적인 처형 또 사법적인 과잉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또 시민 불복종, 두려움 없는 투쟁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는데요. 조슈아 웡 비서장은 이날 미국 돈으로 약 $1,300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홍콩을 떠나지 않고 이 정기적으로 사법당국의 근황을 보고한다는 조건으로 이 보석이 허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예, 홍콩은 영국에 99년 동안 조차됐다가 지난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됐는데요. 당시 중국 정부는 홍콩을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향후 50년 동안 사회, 경제 등의 분야에서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한다는 이른바 일국양제, 한나라 두 체제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홍콩의 최고 지도자격인 행정장관 선거에 본토의 중국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서 사실상 친중국 인사가 뽑히는 게 문제였는데요. 홍콩 민주화운동가들은 행정장관을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는 이 직선제 선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홍콩 행정장관은 누굽니까?
예, 지난해 3월 선출된 캐리 람 행정장관입니다. 친중국 성향의 강경 여성 정치인인데요. 우산혁명 당시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켜서 민주화운동가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람 행정장관의 취임 행사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참석해서 람 장관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에서 증언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불법 체류 청년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에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미국 휴관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백악관에서 이 특검 조사와 관련해 눈길을 끄는 발언이 나왔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에 없이 기자들에게 한 말인데요. 대통령은 특검에서 증언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I'm looking forward to it, actually.
You want to?
Do you have a date set?
Here's the story, just so you understand. There's been no collusion whatsoever.
네, 조사받기를 고대하고 있으며 가능한 한 빨리 증언하기를 원한다는 건데요. 물론 선서를 하고 증언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네, 이 특검 조사는 이른바 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진영하고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것이 러시아 스캔들의 핵심입니다. 현재 로버트 뮬러 특검이 해당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사법 방해 혐의도 수사 대상입니다.
네. 자, 사법 방해 혐의라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네, 취임 첫 해인 지난해 2017년 당시에 이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을 해임함으로써 이 FBI의 러시아 스캔들 조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코미 국장이 이 전격적으로 해임된 것이 계기가 돼서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예. 이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 면담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미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전한 내용인데요. 이 특검이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 위해 이 대통령 변호인단과 접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변호인단에서는 면담 조사에 상당히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이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증언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이 불리한 말이 나올 걸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예.
워싱턴 포스트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직접 증언을 강하게 말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 변호인단의 권고와는 다른 말을 한 셈이네요.
그럼 그런 셈입니다.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변호인들의 권고를 따른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습니다.
예.
2주나 3주 안에 증언할 것이라면서 언론들이 제기하는 내통이나 사법 방해는 없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차 강조했는데요. 대통령은 그간 이 내통 의혹이 모두 거짓말이고 특검 조사는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하여 왔습니다.
네. 자, 만일에 면담 조사가 실현이 된다면 특검이 주로 어떤 걸 물어보게 될까요?
뭐 언론 보도를 보면요.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해고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물어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법 방해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지겠다는 겁니다.
예, 이 플린 전 보좌관도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러시아 측 인사와 제재 문제를 논의한 사실을 숨겼다가 해고됐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은 이 FBI의 위중한 혐의를 이미 인정하고 지난해 말에 기소됐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선서를 하고 증언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선서한다는 게 무슨 뜻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진실만을 말하고 거짓말하면 처벌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
선서를 하지 않더라도요. 이 특검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자, 요즘 미국 정치권이 이민 개혁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눈길을 끄는 말을 했더군요.
네,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 이 다카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은데요. 어제 대통령이 이 다카 수혜자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는 방안에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다카에 이미 등록한 사람 가운데 뭐 10년, 20년 같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미국 시민권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다카라면 이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 다카를 없앤다고 해서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특히나 이 다카 문제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시켜서 연방정부가 최근 3일 동안 폐쇄되기도 했었죠.
네.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말로 이 문제에 돌파구가 열리는 그런 셈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도 몇 번 이 다카 수혜자들을 구제해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는데요. 그러다가 다시 번복하고는 해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예.
게다가 이 다카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여전히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 합의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국경 장벽 건설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자세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앞서 이 임시 예산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이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지원하는 데 동의를 했는데요. 이 슈머 대표가 23일에 이를 철회한다고 백악관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서 장벽이 없으면 다카도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오는 29일 이 다카 해결 방안을 포함한 이 자세한 이민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이민자 보호도시와 관련해 어제 연방법무부에서 새로운 발표가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이민자 보호도시로 알려진 미국 내 23개 지역에 불법 이민자 추방과 관련된 연방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증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무부가 이날 성명을 내고 필요하면 연방법 준수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이들 지역에 요구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이민자 보호 도시라는 게 뭡니까?
영어로는 이제 Sanctuary City라고 하는데요. 바로 직역하면 피난처 도시가 되는데 이들 지역은 이민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미국에 들어왔는지 또 입국 허가증,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불신 검문을 하거나 신분을 문제 삼아 구금하지 않습니다. 또 체포된 범죄자의 이민 신분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조처에 반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이 불법 이민자들을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이 연방법에 근거해서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이 이 지역 교도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또 죄를 짓고 복역한 불법 이민자가 풀려날 때가 되면 이들을 추방할 수 있도록 48시간 전에 연방기관에 통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연방정부가 지역교도소에 있는 이 불법 이민자들을 파악하고 이들을 추방하겠다는 건데 자, 이런 요구를 따르지 않는 곳이 바로 이민자 보호도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요구를 따르는 지역들도 있긴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연방기관의 불법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 주정부에 대한 이 연방정부 보조금을 중단한다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행정명령에 연방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 나왔는데 연방지방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의 시행을 중지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관련 소송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
자, 그럼 어제 연방법무부의 요구를 전달받은 지역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뭐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 등 경고를 받은 지역들은 대부분 이 불법 이민자 추방과 관련해 이 연방기관과 잘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와 이들 지역들이 해당 법조항의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어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미국의 성인 흡연율이 발표됐는데 자,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폐협회 ALA가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2016년 기준으로 미국 성인 가운데 약 15.5%가 담배를 피우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약 3,780만 명이 담배를 피우는 셈인데요. 이 성별로는 흡연율이 남성 17.6%, 여성이 13.5%였습니다. 한편 이 고등학생들 흡연율은 약 8%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 미국 내 성인 흡연율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2005년에 성인 흡연율이 20.9%였으니까 그간 흡연율이 많이 줄어든 셈입니다. 하지만 2016년에는 전년인 2015년과 비교해서는 흡연율이 조금 올랐는데요. 2015년 흡연율이 15.1%였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에서 담배를 아예 끊거나 줄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미국 안에서 이 담배 때문에 병을 얻어서 목숨을 잃는 사람 여전히 많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미국 안에서 흡연 관련 질환으로 매년 48만 명 이상이 숨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미국에서 인구 집단별로는 흡연율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네. 공공보조 주택에 사는 사람들 흡연율이 33% 이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또 이 미국 본토 원주민 그리고 알래스카 원주민의 흡연율은 29% 가깝게 나왔고요. 또 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도 흡연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예. 이 ALA 측은 이 소득 수준이나 교육 수준이 낮거나 아니면 미주 원주민 등 이 특정 계층 미국인들이 직접 흡연이나 2차 흡연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미국 담배 회사들은 이런 취약 계층들을 겨냥해서 중점적으로 담배 광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미국 내 각 지역 정부는 이 금연 풍토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 담배 광고를 규제하고 이 흡연 허용 연령을 올리는 등 이 흡연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활발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폐협회 ALA는 특히 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나이를 21살로 올리려고 각 주정부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직은 21살 전에 담배를 살 수 있는 주가 많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 오리건, 메인, 하와이 그리고 뉴저지 이렇게 5개 주에서만 이 흡연 허용 연령이 21세 이상이고요. 다른 주는 대부분 18세 이상입니다.
예.
이 흡연 허용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청소년들이 담배에 노출된 가능성이 커질 텐데요. 이거를 올려서 21살로 올려서 흡연 인구를 줄이자는 겁니다.
예.
ALA는 그 밖에 이 금연 장려 정책으로 금연 구역 확대, 담뱃세 인상, 그리고 금연 프로그램 기금 확충 등을 권고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저스틴 비버의 노래인데요.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지는 남자의 애절한 심경을 노래한 Love Yourself 함께 하시죠. For all the times that you rain on my parade And all the clubs you get in using my name You think you broke my heart, oh girl, for goodness sake You think I'm crying on my own, well I ain't And I didn't wanna write a song Cause I didn't want anyone thinking I still care or don't But you still hit my phone up And baby, I'll be moving on And I think it should be something I don't wanna hold back Maybe you should know that My mama don't like you And she likes everyone And I never like to admit that I was wrong And I've been so caught up in my job Didn't see what's going on But now I know I'm better sleeping on my own Cause if you like the way you look that much Oh baby,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And if you think that I'm still holding on to something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When you told me that you hated my friends The only problem was with you and not them And every time you told me my opinion was wrong And tried to make me forget where I came from And I didn't wanna write a song Cause I didn't want anyone thinking I still care or don't But you still hit my phone up And baby, I'll be moving on And I think it should be something I don't wanna hold back Maybe you should know that My mama don't like you And she likes everyone And I never like to admit that I was wrong And I've been so caught up in my job Didn't see what's going on But now I know I'm better sleeping on my own Cause if you like the way you look that much Oh baby,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And if you think that I'm still holding on to something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For all the times that you made me feel small I fell in love, now I feel nothing at all I never felt so low when I was vulnerable Was I a fool to let you break down my walls? Cause if you like the way you look that much Oh baby,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And if you think that I'm still holding on to something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Cause if you like the way you look that much Oh baby,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And if you think that I'm still holding on to something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인물에 대해 알아볼까요?
오늘은 미국 민권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today.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에 25만 명이 넘는 군중이 모인 가운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나에게는 꿈이 있다라는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피부색으로 평가받지 않고 인격으로 평가받는 날이 올 것이라는 꿈을 갖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연설입니다.
미국 민권운동의 지도자로 너무나 잘 알려진 마틴 루터 킹. 그는 수백 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미국의 인종평등을 이끌어낸 비폭력 민권운동의 지도자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매년 1월 셋째 주 월요일을 마틴 루터 킹의 날로 정하고 그의 업적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 그의 생일이 1월 15일인데 그때를 맞춘 거고요.
네.
자, 그런데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민권운동의 시발점은 미국 남부 엘라베마주 몽고메리의 시내버스 좌석 사건이죠.
그렇습니다. 1955년에 벌어진 일인데요. 당시 몽고메리 시내버스는 백인이 앞에 앉고 흑인은 뒤에 앉아야 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로사 팍스라는 흑인 여성이 너무 피곤해서 앞좌석에 그대로 앉게 됐습니다. 그러자 운전사가 백인에게 자리를 내주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자 팍스 여인이 여기 응하지 않고 그대로 버티고 앉아 있었습니다.
네, 자 결국 팍스 여인은 법을 어겼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고 이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게 됐죠. 자 그런데 킹 목사가 어떻게 이 사건에 개입이 됐을까요?
1년 남짓 이 도시에서 목사로 있으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오던 킹 목사는 이를 외면할 수가 없었죠. 이 킹 목사는 몽고메리 시가 운영하는 버스 좌석 차별 제도에 항의해서 버스 안타기 운동, 즉 보이콧 운동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네. 자, 흑인들이 많이 사는 남부에서 인종분리 제도에 대해 이렇게 조직적인 항의 운동이 일어난 건 이때가 처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당시 미국 남부에는 거의 모든 주에 흑백을 분리하는 법이 존재했었습니다. 흑인들은 흑인 전용 학교에만 다녀야 했고요. 사는 곳도 별도의 지역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식당도 따로, 화장실도 따로 가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을 조직적으로 물리치려는 운동을 벌이진 못하고 있었군요.
네.
자, 그러면 처음으로 이 조직적인 차별 반대 운동에 나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인물인지 알아볼까요?
네,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1929년 미국 남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침례교회 목사였고요. 어머니도 매우 신앙심이 깊은 여성이었습니다.
네,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참 잘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불과 15살에 대학에 들어갔을 정도니까요.
네.
그가 다닌 학교는 애틀랜타에 있는 무어하우스 대학, 무어하우스 칼리지라는 곳인데요. 남부 지역에서 흑인이 다닐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학 중에 하나가 이 학교였습니다.
그 뒤로도 신학 공부를 계속하지요.
네, 1948년 무어하우스를 졸업하고 3년 동안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크로저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이때 인도의 무저항주의 독립운동가 마하트마 간디의 철학에 심취를 하게 되죠.
네, 자 킹 목사가 비폭력 시위를 원칙으로 한 게 이 간디의 영향이었군요.
네.
자, 그럼 이 박사 학위는 어디서 받게 되나요?
1955년 보스턴 칼리지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보스턴 칼리지가 가톨릭 예수회에서 세운 대학이라는 점이죠.
네. 자, 마틴 루터는 늘 여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던데요.
맞습니다. 이 마틴 루터의 동생이 한 말에 따르면요. 형이 한 여자친구를 1년 이상 사귄 일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머리 좋지, 말 잘하지, 여학생들이 많이 좋아했겠죠.
아, 그랬겠죠. 거죠. 자, 그런데 부인 이 코레타 스콧 여사는 어떻게 만났을까요?
코레타는 그때 보스턴에 있는 뉴 잉글랜드 컨서버토리 오브 뮤직이라는 음악 대학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나의 부인으로 적합한 모든 것을 가진 여성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아주 흠뻑 빠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 1953년에 결혼을 하죠. 이 스콧 여사는 일생 동안 민권운동의 반려자로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1955년 약 1년 남짓 몽고메리에서 침례교 교회를 하게 됐는데 자, 그해 12월 이 버스 좌석 문제가 발생한 거군요.
네.
이 버스 보이콧 운동을 주도한 킹 목사는 위협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당연히 많은 위협이 있었죠.
예.
두 번이나 체포되기까지도 했고요. 살해 위협도 여러 번 받게 됐습니다. 네.
자, 백인들은 이 버스 보이콧가 곧 시들해질 것으로 믿었지만 장장 382일 동안이나 계속됐다는데 결국 대법원 판결로 결판이 나죠.
네, 1956년 12월에 미국 대법원은 이 몽고메리 버스 시스템의 인종분리 제도는 불법이라 이런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네.
킹 목사와 그의 동료들의 투쟁이 승리를 한 거죠. 이 판결은 비단 한 도시의 버스 좌석 문제만 시정된 것이 아니라 흑인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불어넣었고요. 새로운 긍지와 단결심을 가져다 준 사건이었죠.
네. 자, 그 사건이 일단락됐어도 킹 목사는 조용하게 살 순 없는 인사가 됐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킹 목사는 미국뿐 아니라 이제 국제적으로도 유명 인사가 됐죠. 이 수많은 강연 요청도 들어왔고요. 또 미국 남부 여러 곳에서는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평화적인 시위가 줄을 이었는데 그런 운동도 모두 나가서 도와줘야 했습니다.
네.
이런 민권운동은 급속도로 번져서요. 남크리스찬 지도자 대회라는 조직이 탄생했는데 그 회장에 바로 킹 목사가 선임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폭력 사태도 자주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흑인 운동가들은 자주 구타를 당하고 체포됐습니다. 때로는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죠.
예.
그중에 커다란 사건이 1963년 알라바마주 버밍햄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한 식당에서 흑백 좌석 차별을 하지 말고 흑인에게도 일자리를 주라 이런 시위였는데 크게 번진 거죠.
예. 자, 이때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개를 풀어 위협하는 장면 뭐 지금까지도 종종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충돌로 여러 사람이 체포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곧 풀려나기는 했지만 킹 목사도 체포가 됐죠. 민권운동 단체들은 보다 많은 일자리와 백인 학교에 흑인 자녀도 다닐 수 있게 하라고 요구하면서 버밍햄 시내의 모든 상점에 불매운동을 벌였습니다. 이 불매운동은 국제적인 뉴스가 됐고요. 급기야는 백인들이 민권운동가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 버밍햄 승리는 민권운동의 분수령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킹 목사는 바로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전국 규모의 행진을 계획했습니다. 이 워싱턴 대행진은 1963년 8월에 벌어졌습니다.
네, 이 행진에는 약 25만 명이나 되는 군중이 참가했다는데 뭐 엄청난 규모죠.
그렇습니다. 이 1960년대와 70년대 초에 워싱턴에서는 여러 가지 일로 행진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대규모 행진은 사상 처음이었죠.
예.
이 행진은 흑인들에게 보다 많은 자유와 일자리를 요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킹 목사는 그 유명한 나에게는 꿈이 있다 이 연설을 하셨죠.
흑인이든 백인이든 유대인이든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모두 손을 잡고 자유가 왔다는 흑인 연가를 부를 수 있는 날을 만들자는 신념에 찬 연설입니다.
1964년 드디어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민권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인권운동의 위대한 승리라고 할 수 있는 법입니다.
네.
킹 목사는 그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죠.
네, 이 민권법은 1965년에 투표권법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1968년에 나온 평등주택법은 거주 또는 주택 구입을 위한 용자 등에서 인종이나 민족에 따라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킹 목사는 그러나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는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던 1968년 4월 4일에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백인 제임스 얼 레이의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Dr. Martin Luther King, the apostle of non-violence in the civil rights movement,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불과 39살의 젊은 나이에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뿌려놓은 밑거름에 힘입어서요.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흑인 대통령까지 등장하게 됐죠.
네. 그는 미국뿐 아니라 억압받고 차별당하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의 희망이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민권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 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유명한 팝송 가사인데요. 이렇게 읽어야 되고 숙제, 과제가 넘쳐나지만 너무 하기 싫을 때가 있죠. 나 하기 싫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I don't feel like it. I don't feel like it. I don't feel like it. 이 표현을 직역하면 그럴 기분 아니에요 인데요. 무언가를 하기 싫거나 귀찮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I should really work out, but I don't feel like it. 운동해야 되는데 하기 싫다. I really don't feel like going to school today. 오늘 정말 학교 가기 싫다. I've been so lazy. I don't feel like doing anything. 나 요즘 게을리 지냈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거든. I don't feel li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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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I don't feel like it 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 You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당신은 바보 같은 사람을 사랑했었다고 고백하는 조지 마이클의 Kissing a Fool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tart, but I'll never find peace of mind while I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077년 1월 25일 오늘 독일의 왕이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하인리히 4세가 눈밭에 맨발로 무릎을 꿇고 로마 교황에게 용서를 비는 이른바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건의 발달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4년 전인 1073년 로마 교황에 즉위한 그레고리우스 7세는 교황이 황제의 허가 없이 성직자들을 임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이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히 4세는 격분하게 됩니다. 성직자 임명권이 교황에게 넘어가면 황제는 가톨릭 사회 내에서 그 힘을 잃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하인리히 4세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를 폐위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자 그레고리우스 7세는 이에 맞서서 하인리히 4세를 파문시킵니다. 결국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하인리히 4세는 1077년 오늘 교황이 머무는 카노사 성에 가서 눈밭에 사흘간 무릎을 꿇고 교황에게 용서를 빚게 됩니다. 이날 발생한 카노사의 굴욕 사건으로 가톨릭 교황의 권위와 세력은 더욱 막강해지게 됩니다. 1915년 1월 25일 오늘 미국 동부 뉴욕과 서부 샌프란시스코 간 4,700km를 잇는 대륙 횡단 전화가 최초로 개통됐습니다. 이날 처음으로 통화를 한 사람은 전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레이엄 벨과 그의 조수인 토머스 왓슨이었습니다.
On that day, though separated by the continent, Bell and I talked to each other. I recognized that from the
뉴욕에 있던 벨과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왓슨은 이날 감회에 젖어 20분이 넘게 통화를 했습니다. 대륙 횡단 전화가 개통되기 이전에도 이미 뉴욕과 보스턴, 그리고 뉴욕과 시카고 간에 전화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화는 소리의 전달이 너무 약해서 일반인이 사용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1915년 오늘 개통된 대륙 횡단 전화였습니다. 증폭기를 사용해 음질을 대폭 향상시킨 대륙 횡단 전화의 개통으로 미국은 전국적으로 통화가 가능한 새 시대를 맞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